출애굽기 112번 메시지 성막의 뜰 세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막들에 있는 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바깥뜰에서 문을 가장 단순한 방면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계속 고찰해 나갈 때 그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의 몇 가지 요점은 우리 모두의 관념에 아주 새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문의 외양. 첫째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문의 외양에 관한 한 가지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외양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예표는 두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용의 면과 외양의 면입니다. 예를 들면 번제단은 어떤 외양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녹구물, 고리들, 막대기들은 제단의 내용물들입니다. 바깥들에 관련된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바깥들의 내용물과 외양을 보았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문은 일반 건물들의 입구와 같이 특별한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출입구나 문은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서 성막에 접근할 때 그는 바깥들에 있는 문을 볼 것입니다. 이 출입문에는 하나님의 건축의 외양을 대표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성막과 뜰에 대해 받는 첫 인상은 문과 문 양편에 드리워져 있는 세마포장이었습니다. 뜰 전면의 외양을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면에는 길이 50규빗의 10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문 양쪽에는 장이 15규빗씩의 세마포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4절과 15절은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16절은 문과 문 양쪽 세마포장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성막 앞뜰을 살펴볼 때 3과 4라는 숫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 양편에 각각 3개씩 기둥들과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양편 각각의 장이 15규빗의 세마포장으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3 곱하기 5로 구성되는 15라는 수는 3일 하나님의 요구에 합하는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된 책임을 상징합니다. 양편에 각각 세 기둥들과 세 받침대들이 있다는 사실은 기초가 되는 것과 세워지는 것이 다 3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문의 양편은 간증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둘이라는 숫자가 간증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문 자체는 장이 20규빗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열고 들어가기 위한 네 개의 출입 장소가 있었고 네 개의 기둥과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20이라는 수는 4 곱하기 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사람을 위하여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개의 기둥과 네 개의 받침대로 된 네 개의 출입 장소는 문이 이 땅의 내 끝에서부터 사람을 향하여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색은 하늘에 속한 것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권을, 홍색은 구속의 일을, 가늘게 꼰 세마포는 고르고 균형 잡힌 것과 사람의 강한 생명을, 술을 놓는 것은 성령의 조성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3과 4라는 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방면에 셋의 세조가 있습니다. 문에는 기둥이 넷, 받침이 넷, 출입 장소가 넷이 있습니다. 그림을 해석함. 나는 이제 이 그림을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출입구가 있는 성막 전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상 그것을 해석하는데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영적인 알파벳과 같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넷은 피조물을 상징하고 셋은 부활 안에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삼이라는 수와 함께 두 방면은 간증을 상징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피조물을 상징하는 4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방면에서 3이라는 수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중앙에서 볼 수 있는 4라는 수는 피조물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3일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 간증되거나 사람이 간증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깥들의 전면의 모양은 사람이 간증으로서 3일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간증으로서 간증하는 3일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됨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 안에 계시고 우리가 간증으로서 표현하는 3일 하나님은 더 이상 3이라는 수 자체가 아니라 4가 있는 3, 곧 3이 4와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 안에서 간증으로서의 3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여기서의 주요한 숫자는 3이고 4는 종속되는 수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간증으로 표현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그림들이 성막문의 전면에 묘사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더 전진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의 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들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16장은 14장과 15장의 연속이며 또한 17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네 장은 함께 나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장들에 대하여 합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구절들이 간증으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장들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이 셋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삼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들에서 우리는 사람과 연합된 삼일 하나님과 간증으로서의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기본 원칙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더 깊은 체험을 갖고 있다면 복음을 그렇게 얕은 방법으로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회개하고 간증이신 3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과 연합된 3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려 합니까? 당신은 구주이신 그분을 이제 영접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회개하여 주 예수 안에서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려면 당신은 반드시 간증이신 3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목적이 바로 이를 위함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목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막들의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에 따르면 주 예수님을 믿는 조건과 상황들이 있어야만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했을 때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핍되었으므로 우리는 되돌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초기에 배웠어야 할 그러한 공과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메시지에서 나는 실질적으로 복음의 기본 원칙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이해가 너무 심오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그것은 전혀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깊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이 세대의 복음 전파가 얕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복음 전파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세신자는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몇 년 동안의 초등학교 교육에서의 변화는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이들은 내가 고학년이 되어도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저학년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복음 전파는 너무 얕고 복음에 대한 매우 표면적인 이해를 줄 뿐입니다. 새로 회심한 사람들은 단지 복음의 기초만을 알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에 관하여 어떤 것을 좀 더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것이 너무 깊어서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 전파는 단지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초만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나타난 복음 전파는 영적 내용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온 많은 사람들이 모든 내용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것들의 의미를 모릅니다. 기본적인 복음은 성막들의 문에 의하여 상징된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것들을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해야 하며 주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을 위해서 그분은 그 일들을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러한 말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관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일한 기업은 건축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건축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 오늘 하나님의 건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건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과 구속은 그분의 건축인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특별한 강조점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강조점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려고 도우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어느 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목적은 우리가 교회 안으로 건축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일으키고 건축하기 위해서 몇천 명이 구원받은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 죄인들이 의롭다 함을 얻었고 아담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몸 안에서 합당한 지체로 건축되기 위하여 성숙한 아들이 되도록 영을 조차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로마서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지방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목표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고 또한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과 연합된 삼일 하나님을 간증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오늘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이러한 관념은 깊은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에 배워야 하는 영적 기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알파벳. 50여 년 전에 나는 헬라어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것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헬라어 문자 간말을 배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영어 알파벳 Y와 비슷했습니다. 또한 영어 알파벳 대문자 Y는 헬라어 대문자 윕실론과 좀 비슷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알파벳을 내가 오래전에 헬라어 알파벳의 한 부분을 배운 것 같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한면으로 그들은 헬라어 문자를 좀 아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그들은 헬라어와 영어를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영어 소문자 Y를 헬라어 소문자 감마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그들 문화의 어떤 방면을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헬라어 대문자 에타를 영어 대문자 H와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영어 소문자 P를 헬라어 소문자 로와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문화를 하나님의 구원과 혼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알파벳을 철저하게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의롭다함, 거듭남, 죄사함에 관한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들 문화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그들 문화의 어떤 것을 혼합하고 인간 문화와 하나님의 구원을 혼동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방면을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매우 자신 있게 확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그들의 천연적인 관념과 혼동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침투된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소문자 뉘를 영어 소문자 V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알파벳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헬라어와 영어의 예를 사용했습니다. 성막들의 전면에서 보는 것은 사람과 연합된 삼일 하나님을 간증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회개하여 믿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 건축이 하나님의 건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막 자체와 바깥들을 포함한 성막의 모든 영역은 그분의 택하시고 구속받은 백성과 삼일 하나님의 조성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증되어진 분이시오. 우리는 그분을 간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간증이요, 우리 편에서 그것은 간증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이신 삼일 하나님을 갖는 것은 성막들의 문과 출입문에 의해 예표됩니다. 어떤 건물의 입구나 문은 그 건물의 목적을 표현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은행 입구는 그 건물이 은행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육상 경기장의 입구는 여러 종류의 다른 모양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표시합니다. 학교의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칙과 같이 성막들의 출입구 역시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 연합된 삼일 하나님을 간증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알파벳의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인상 지워졌다면 이 메시지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놋, 기본적인 재료. 문의 모양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기본적인 재료가 무엇인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기본적인 재료는 놋입니다. 성막들을 위한 기둥들과 받침대들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실제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온전히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그는 먼저 심판의 문인 논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둥에 세마포장이 쳐져 있지만 세마포는 뜰의 기본적인 재료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재료는 놋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든 그러한 것들이 다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악한 일들뿐 아니라 선한 일들까지도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도 악한 행동도 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천연적인 미움이나 사랑 또는 자랑과 겸손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논문을 통과하는 것은 공항에서 검문대를 통과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하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해야 하고 심판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했을 때 이것에 관해서 어떤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으며 나의 존재와 행동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나의 천연적인 생명이나 능력의 좋은 방면을 소위 교회 생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통과하지 않은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생활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놋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기본 재료로 하여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바깥들의 문은 논문이고 심판의 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철저히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과를 배우고 논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바깥들의 표현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세마포입니다. 심판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의 의가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특성이나 밖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며 이것이 복음의 기본적 진리입니다. 복음 전파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죄인들이여, 이 세상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는 심판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관계된 모든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다 심판받았을 때 당신들은 하나님의 의를 지닐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7장의 예표에 따르면 그것은 은 갈고리와 가름대에 의해 연결됩니다. 이것은 구속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와서 지탱하며 연결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이여,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오게 됩니다.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심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구속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누리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필요로 합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회개할 때마다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게 됩니다. 이것이 노스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든 것을 구속하시기 때문에 이 구속은 심판받은 사람을 하나님에 의해 연결시킬 것입니다. 더욱이 이 구속은 또한 우리 서로 서로를 연결시킵니다. 성막들에 있는 기둥들은 각각 분리되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연결하는 가름대에 의하여 그들은 하나의 단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에 의해 연결시키고 또한 우리 서로 서로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바깥들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과 구속과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간증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노시 있는 장면.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성막 바깥들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위를 보면 60개의 노기둥과 60개의 놋 받침대가 있습니다. 더욱이 27장 19절은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말뚝들은 바깥 마당에서 세마 포장을 떠받치기 위한 것이었고 성막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9절은 두 조의 말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조는 성막을 위한 것이고 한 조는 바깥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뚝들까지도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도 또한 노스로 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바깥들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노시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노스로 충만한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깥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리함과 천연적인 능력과 우리의 결백을 말하는 것도 심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둥들과 받침대들에 더하여 바깥마당 안에 있는 기구와 말뚝들도 다 노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말뚝은 서서 지탱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 힘은 놋, 즉 심판의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에서 견고한 기초를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심판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서 지탱하는 강건함을 갖고자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합니다. 강하고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견고하게 함. 어떤 성도들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이 지난 후 견고함이 없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를 압니까? 그들이 견고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논말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견고성을 산출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면 들어온 그날로부터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교회 생활 안에서 강하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확실히 교회 생활을 견고하게 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특히 지방교회 안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비평적인 사람들에 의해 자주 정죄를 받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거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더욱 내 자신을 판단한다는 것을 순수한 양심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의 결점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나의 속에는 나를 심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느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은 판단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다면 어떤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이나 판단하는 말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성막 바깥들의 광경을 살펴보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롯,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충만한 장면입니다. 롯받침, 롯기둥, 논말뚝, 놋기구 등 놋이 보이는 모든 곳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이 없이는 경계도, 기초도, 서서 지탱하는 힘도, 견고성도 없게 됩니다. 심판과 구속.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옵니다. 구속은 기둥 머리에 덮인 은혜에 의하여 상징됩니다. 뜰에 있는 모든 기둥머리들은 은으로 입혀졌습니다. 은으로 입혀진 이러한 기둥머리들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놋기둥 꼭대기의 은기둥머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거기에는 은갈고리와 은가름대가 있었고 성막의 널판을 세우기 위한 은 받침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건축의 모든 부분을 서게 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가 됨을 상징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지탱하는 힘이 되고, 우리의 연결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의 한 부분으로서 서 있게 하는 우리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은을 산출하는 놋입니다. 놋, 은, 금. 놋 다음에 은이 옵니다. 우리는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놋에 의해서 우리는 성막들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은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오며 성소 안, 특별히 지성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금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본성이 우리의 분깃이며 누림이며 체험이 됨을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금인데 그것은 곧 금널판, 금으로 된 기구들, 금으로 된 진설병상, 금등대, 금분향단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된 그릇과 기구들이 있는 금법궤가 있습니다. 성막 내부의 모든 것은 금입니다. 그러므로 노스는 은을 산출하며 은은 우리에게 금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구속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속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분깃이요 누림이며 체험입니다. 일단 우리가 금으로 인도되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소의 깊이를 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